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의지한다는 것을 참 우리들이 평상시에 많이 쓰기를 좋아하죠. 근데 의지한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아무런 어떤 의미와 관계없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영어라면 general expression, 그냥 일반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그런 어떤 깊은 뜻이 무엇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며 또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의지하고 의지할 때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냥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한다는 그러한 내용,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문제들, 환경들, 고난이면 고난, 어려움이면 어려움, 그 문제들, 천 환경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만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해결하고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근데 바꿔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그 문제를 그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accept 하는 거를 그대로 accept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먼저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름대로 뜻이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는 데 있어서 그가 처한 이 환경, 이 문제들, 사람들이 보통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쉽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이것은 쉬운 상황이나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서 몸까지 눈과 혼과 몸이 다 쇠하였다. 그 10절에 보면 자기가 슬픔으로 자기의 생명을 슬픔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그리고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절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까지 당하고 있다. 사람들로 인해서 특별히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욕을 당하고 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근데 욕을 대적들한테 욕을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친구들이 이웃이 자기를 보고 피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지금 욕을 받고 있어. 욕을 먹고 있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대적들한테 욕을 당하더니 지금은 저렇게밖에 안 됐어. 자기를 보고 다 도망합니다. 피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자기는 사람들한테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한테 잊어버림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식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잊어버림을 받은 자다. 아무도 나를 보거나 레코그나이즈 하거나 인정하거나 하지 않고 잊어버린 사람. 이게 뭐예요? 별로 중요도가 없는 사람.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사망한 자, 죽은 사람을 별로 마음에 두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죽은 아무리 그 사람이 중요하고 정말 어떤 측면에서 나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다 해도 죽으면 다 잊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파기와 같으니라. 이 파기라는 것은 이 부서진 질그릇이에요. 영어로 보면 broken pottery, 깨진 질그릇,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 파기예요. 여러분, 그 아무도 깨진 그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없어요. 암만 그 그릇이 막 명품이고 막 비싸고 막 엄청난 고가의 그릇이다 그래도 그것이 일단 깨지면요, 그 깨진 그릇 가지고 뭐 아파하고 아 이거 얼마나 귀한 그릇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진 그릇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거 가지고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깨진 그릇처럼 파괴한 자와 같이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인정하거나 보거나 자기를 중요도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보기만 하면 다 도망간다. 죽은 자같이 여긴다. 파괴한 그릇과 같이 깨진 그릇같이 여기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다윗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이고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런 처지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그때 무리가 비방을 하는데 사방이 비방을 듣는데 사방에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논해요. 뭘 의논하냐면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한다고 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든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의 삶에서 보면 항상 다윗이 고난이 많았어요. 이 사울 왕이 그를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까지 자기 아들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그런 굴곡이 있는 고난의 그런 상황을 많이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젊은 시절에 그 사울 왕이 그를 쫓아서 이 굴에서 저 굴로 막 도망치면서 그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잘 그려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퍼하고 욕을 당하고 파괴한 그릇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 정확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사울 왕한테 쫓겼던 시점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김을 받는 그런 시점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그 문제와 처한 환경 속에서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그런 파괴한 자와 그릇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쫓김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곤란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액션을 보이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완전히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깨진 그릇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중요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품고 사람들이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함이, 그런 계략이, 그러한 자기를 음모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략이 있고 이런 음모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그런 음모에, 그런 계략에 사람들한테 반응합니까? 하나님한테 또 반응하는 건 또 어떤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계략과 그런 음모가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처지까지 나를 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건 나 이제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뭐냐고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문제에 대한 리액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표면적으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 아닌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문제 착착 되어져 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불신자들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어디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그러지, 그래서 한번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복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잘 돼요 모든 게, 그러면 그럴 때 누구든지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신앙과 관계없이, 참 믿음과 관계없이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지고 깨어진 질그릇같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모하고 자기를 계략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쉽게 쉽다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구역 성경 공부를 새벽에 우리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또 새벽 기도했던 이사야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인가? 평상시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까지 완전히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온 나라가 황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할 때,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친자를 더 이상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진실히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히 찾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전심으로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뭐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 다른 거 다 의지하는 거, 이건 다 가짜 의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 이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은 다른 거 의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세요. 그것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사람,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 의뢰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뢰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상황, 나를 사람들이 죽은 자같이 생기고 깨진 질그릇처럼 생각하고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이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하나님 되심을 그가 온전히 선포하며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환경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리하여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누가 또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믿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었고 형통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면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이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지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의지하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참 암담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이게 되어지는 것은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에서 누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 왕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자기 목숨을 노립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것도 좋은 곳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굴에서 이 굴에서 저 굴로 계속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몇백 명의, 3,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군대가 자기를 쫓아옵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영어로 보면 My times are in your hand. 이 시간, 이 시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과 이 시점이 내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해 있고 이 시대가, 저의 삶이, 저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뭐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때는, 나의 시간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을 인정하며 주님을 쫓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바둥바둥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막 아 왜 이러지? 이거 안 되는데 막 안절부절하고 막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들처럼 말이요, 막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일이 있고 막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막 안절부절하고 막 괴로워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My times are in your hand.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막 괴로운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자기 몸만 상해요. 자기 몸만 더 축나는 거예요. 맡기시면 돼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너의 키가 한 자라도 너의 키가 자라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니까 그분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사실 피한다는 말과 의지한다는 말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가 주의 피하는 자가 돼야 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여기 보면 주께 피한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의지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저는 피한다는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의지한다는 말인데, 피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위협을 느낄 때요, 누구한테 피하죠? 엄마한테 피합니다. 아빠한테 피합니다. 피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피한다는 의미.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처럼 여기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분을 의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바위시요.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바위시여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피하겠다, 그분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환경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곡차곡차곡 쌓아두셨대요. 표현이 그래요.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인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께 피한다는 거죠.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이런 감탄이 나와요. 쌓아두신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w great is your goodness. 하나님의 좋으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래서 찬송가도 How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How great is thy faithfulness.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지 누가 알까요? 그분께 피하는 자, 그분을 의뢰하는 자. 언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길 때,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 그의 뜻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 앞에서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는 이런 감탄사를 외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감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20절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의뢰하는 자를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은 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비밀의 장막에 하나님이 감춰주신대요. 아까 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감춰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From accusing tongue.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런 이 말, 공격하는 이 텅, 입술, 혀, 이런 혀로부터, 공격하는 혀로부터, 구설수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다. 왜?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이한 인자를,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인자를 내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 보면 Wonderful Love, Marvelous Loving Kindness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인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에게 그의 인자를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시는 어떤 분복이요, 결과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여주셨다. 이 NIV 성경은 Wonderful Love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 Marvelous Loving Kindness 더 세지요. 기이한, 표현할 수 없는 그 Marvelous,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 그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멋지게, 그러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멋지게 신앙생활할 텐데 22절에 이상한 말이 또 있어요.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개정판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경겁하다는 말이 놀랍고 두렵다는 말이에요. 옛날 성경은 경겁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놀라서 말하기를, 놀랍고 두려운 거, 급한 거죠. 놀랍고 막 너무 급해서 위급해서 그걸 경고한다는 말이죠. 놀랍고 급해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아니 지금까지 멋있는 말을 다 해왔는데 막 주를 들쌓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기이한 경관 속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도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고 뭐 벗어나게 하셨다. 막 이렇게 말 찬송을 했던 사람이 여기서 뭐 하나님의 목적에서 다 자기가 이제 끊어졌다. 완전히 끊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자나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는 끊긴 자다.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끊어졌다는 말하고 지금 앞에서 쭉 고백했던 말하고 여호와의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한 이후에 그런 멋있는 말들하고 여기서 끊겼다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자를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인생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막 멋있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을 느끼지만 또한 때로 우리가 우리가 또한 경겁이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놀라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지 않나요?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그대로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일을 자기 삶 속에서 경고한 중에 말하기를 죄 목전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리핏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그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이러한 상황이 다시 그에게 다시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부정적인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믿음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인자와 귀한 인자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십니다. 귀한 인자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 믿는 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애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디벨롭되고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의 인자, 그의 은혜, 그의 신실하심 전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이렇게 후반부에 그 모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여기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정말 피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 결론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길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